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이 한국 정부와 여러 국제사회들의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 내 미군 특수부대 보호를 위해 시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피해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 중부사령관인 찰스 브라운 중장은 어제 러시아 측에 약 50명 규모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 내 광범위한 지역을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미군의 이 같은 요청을 존중해왔다고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러시아군도 자신들이 공습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일부 상공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이 물러나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연합군 전투기들이 비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시리아 공습작전 과정에서 전투기들의 상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계속 남도록 영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상당수 정치인들은 주로 경제와 난민 문제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영국의 탈퇴를 원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복지 규제 등 캐머런 총리의 핵심 요구사항들에 관해 힘겨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으로 어린이 50만여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2년간 벌어진 내전으로 해당 지역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 꼴인 58만 명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지금까지 21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내전으로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지난해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칠러 분리주의 반군 양측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전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심리치료와 교육, 영양보충, 백신, 그리고 지뢰 등 위험요소들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와 민주당의 네바다주 당원대회가 내일 각각 치러집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CNN 방송 주최로 열린 후보 간 토론에서 지난 200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침공에 대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네바다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난민수용소에서 종족 간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남수단 지원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말라칼 지역의 민간인 보호구역에서 지난 17일 밤 딩카족과 실루크족 청년들 간 충돌로 시작됐으며 아직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최루탄을 사용해 양측을 해산시켰으며 현장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돈과 수명,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쉽게 짐작해봐도 돈이 많으면 더 잘 먹고 아파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민간연구소 브루킹스가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 수명 격차를 조사해봤는데요. 결과는 미국의 돈 많은 남성이 가난한 남성보다 12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연구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남성은 12년, 여성은 10년, 그리고 옛날보다 요즘에 그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는데요. 흡연, 비만, 교육, 영양, 운동 뭐 이런 다양한 변수를 조사를 해봐도 뚜렷하게 이 때문이다라고 결론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노후연금, 그러니까 나이 들 때를 대비해서 젊었을 때 조금씩 저축했다가 일정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조금씩 꺼내실 수 있는 복지제도의 하나죠. 이 연금이 적다는 점인데요.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복지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노인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Extreme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show and you wouldn't have to say that you love me, 'cause I'd already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쿠바 방문 중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반체제 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서로를 비난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됐네요.
네, 백악관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게 8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방문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여러 차례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기 안에 쿠바 방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방문의 의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 과정을 더욱 진전시키고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상업적 교류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에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쿠바 당국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표현하는 쿠바인들이 구속되고 탄압받는 데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쿠바 방문 기간 동안에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할 거란 계획을 인터넷에 또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요.
네.
미국은 쿠바 정부와 여전히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 중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항상 전 세계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서도 자신의 쿠바 방문은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쿠바 방문 중에 쿠바 당국자들과 별도로 반체제 인사, 또 시민, 사회운동가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또 미국 일각에서는요. 쿠바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요. 쿠바를 고립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런 문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쿠바의 인권과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그 기간은 정해졌는데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아주 세부적인 일정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제 백악관이 밝힌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영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쿠바를 방문하는데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운동가들과도 만날 계획이고요. 하지만 카스트로 의자의 형이자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카스트로 전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권력을 동생에게 물려준 후에 은퇴했죠.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90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더 역사적인 방문이 될 텐데요.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 두 나라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네. 예, 관계 정상화 선언 후에 미국은 쿠바와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는데 당시 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자유화되고 통신과 금융 등 일부 사업과 투자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네. 이번 주 들어서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됐고요. 또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 또 1959년 이후 처음으로 허가가 되기도 했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이 금수 조치가 꼭 해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푸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이 금수 조치 해제가 쿠바의 독재 정권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네.
쿠바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 조치는 이 쿠바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정책 전환을 통해서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정부가요, 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네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요, 최근에 공개된 위성 사진들은 중국이 아주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 며칠 전과 최근 사진 사이에 이제 그 미사일이 배치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 방문 당시 직접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어떤 건가요?
미 국방부는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국이 이 미사일을 배치한 곳이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디섬인데요. 이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1950년대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과 타이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요.
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오늘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네.
미군이 군함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고 또 주변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화를 촉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홍 대변인은 또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한 이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호주, 뉴질랜드 두 나라가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남중국해는 중국에게 영유권이 있다는 그런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죠.
네.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 분쟁도서에 또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한 건 사실인데요. 미국하고 주변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요.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이고
네.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남중국의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그런 주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주변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죠.
네.
또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파라셀 군도에 방어 시설을 옮겨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서 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 미국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항행의 자유작전의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네.
미 군함과 군용기의 순찰 활동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상은요, 또 이와 별도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합동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 나온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게 영유권 분쟁 도서에 미국 군함을 보내서 순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미국은 이 전 세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상당량이 지나가는 중요한,
네,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왔습니다. 이것은 이 해당 해역을 공해로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중국은 자국 영해로 보기 때문에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이 마지막으로 이 남중국해 이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을 순찰 활동했을 때 중국은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내일 열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지난주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유해가 오늘 연방 대법원에 안치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증오 단체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일이네요. 20일 공화당은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또 민주당은 이 서부 네바다주에서 각각 경선을 치르는데요.
네.
이번 경선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고비로 여겨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두 쿠박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예비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대략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선두 주자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와 경쟁하는 그런 3자 구도가 굳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최근 집회에서 트럼프 후보가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기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예비선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이 1980년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의 승자가 결국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2012년이 예외였는데요. 단 한 번 예외였는데, 이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깅그리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승리했지만 이 공화당 최종 지명은 밋 롬니 후보가 받았습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지지자들은요, 좀 보수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테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그 유권자 성향이 비슷한 아이오와주에서 이 크루즈 후보가 1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역시 이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고요, 엘라베마라든지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이 조만간 공화당이 경선을 치르는 남부주 유권자들의 성향도 비슷한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이가 꽤 크다면서요.
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네. 앞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2위 후보의 지지율이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크루즈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28%, 이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23%로 나타난 겁니다. 3위는 15%를 얻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였고 제프시 후보가 13%로 4위입니다. 그리고 존 케이시 후보와 벤카슨 후보는 각각 9%를 얻었습니다.
네, 이 최근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서로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이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 측의 TV 광고와 관련해서 뭐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러자 크루즈 후보가 이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또 맞서고 있죠.
네.
아, 또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점을 들면서 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토요일 그 13일 토론회에서도 크루즈 후보하고 공방전을 벌였고요.
네.
또 제프시 후보하고도 말싸움을 하는 여러 후보하고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8일은 의회의 인물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인데요.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동안의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교황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 poi una persona che pensa soltanto in fare muri sia dove sia.
네, 다리가 아니라 장벽을 쌓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네.
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아야 한다는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가톨릭 신자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황이 멕시코 방문 중에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 미사를 올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이런 발언에 이 트럼프 후보가 발끈했는데요.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에 의문을 던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a religious leader to question a person's faith is disgraceful. I'm proud to be a Christian. And as president, I will not allow Christianity.
네, 이 종교 지도자가 개인의 신앙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격밖에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바티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를 교황이 바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이달 초 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리켜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교황하고 트럼프 후보의 대립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시 후보가 가톨릭 신자들인데요.
네.
이 교황에게 영적인 안내를 구하지만 이 정치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루비오 후보는 미국이 국경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요. 부시 후보는 적절한 곳에 장벽을 세우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도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교황과 트럼프 후보 사이의 일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와 교황 간의 대립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네, 뭐 그건 두고 봐야 하겠는데요.
네.
이 가톨릭 교도들은 사실 그 미국 선거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톨릭 교도들은 낙태와 동성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보수 기독교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그동안에 이 트럼프 후보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해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민주당 경선 상황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민주당은 내일 20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지난 수요일 17일에 나온 CN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8%,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47%로 그야말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는 27일에 민주당 예비선거가 벌어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0%, 버니 샌더스 후보가 32%로 이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 NBC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3일이었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앤터니언 스케일리아 대법관의 유해가요. 오늘 19일 연방대법원에 안치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스켈리아 대법관의 시신이 담긴 관이 이 대법원 홀에 안치되는데요. 이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추모 행사가 열린 뒤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내일 워싱턴 DC에 있는 바실리카 대성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장례식에 불참하는 대신에 이 오늘 오후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이 대법원을 방문하고 스켈리아 대법관을 기를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장례식에 참석하는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은 스켈리아 대법관 가족과 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고요. 또 대통령보다는 경호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 덜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는 방문한다고 하면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비판했고요. 또 공화당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민주당 인사들 등 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관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지난 65년 동안 현직 대법관이 임기 중에 숨진 경우는 스켈리아 대법관이 네 번째인데요.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 1953년에 숨진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의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1년 뒤 로버트 잭슨 대법관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에 이 윌리엄 랭퀴스트 대법원장이 숨졌을 때 이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자, 내일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끝나지만 후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은 뭐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수파의 거두였던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으로 이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4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명 이렇게 팽팽히 맞서게 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한다면 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이 대법원에서 진보가 우세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이 이 새 대법관 지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네. 공화당은 새 대법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인선 작업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인준된 고등법원 판사들이 많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 주에 대법관 지명 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에요. 미국에서 이 증오단체가 크게 늘었다고 하죠.
네,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남부법률빈민센터 SPLC가 수요일에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내 극우 증오단체 수가 890여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한 해 전인 2014년에는 약 780개였는데요. 1년 동안 14%가 늘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증오단체 수가 늘어난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극우 증오단체라면 어떤 단체가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인종분리단체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보통 KKK라고 부르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의 지부가 72개에서 190개로 2배 이상 한 해 동안 증가했습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인 스톰프론트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등록 회원 수가 한 해 2만 5천 명씩 늘면서 현재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슬람 국가운동 같은 과격 흑인단체 지부도 113개에서 180개로 늘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반동성애 단체나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는 반이민 단체, 또 이슬람교도들을 증오하는 반무슬림 단체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장민병대 역시 2014년에 87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거의 1000개로 늘었는데요.
네.
공유지를 둘러싼 서부 목장주들과 이 연방정부와의 마찰, 또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몇몇 신나치주의 단체는 재정 문제와 지도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향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증오단체가 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보고서를 낸 미국 남부법률빈민센터는 분노에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이민자 유입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동성혼 합헌 결정,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에 의한 잔혹한 테러 행위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정치인들도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정치인들이 이 증오 확산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네, 뭐 실제로 지난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그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또 이슬람 사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같은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도 여러 번 있었죠.
맞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단체인 ADL은 지난해 국내 극단주의 폭력으로 5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산하는데요. 이는 1995년에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연방청사 폭파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가장 많은 수라고 합니다.
네.
네, 당시 연방정부의 불만을 품은 백인 극단주의자 2명이 테러를 저질러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68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쓴 마크 파톡 씨는 지난해는 정치적 폭력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또 유권자들 사이에 분노가 널리 퍼졌으며 증오단체가 많이 늘어난 해였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 사법당국은 증오단체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에릭 클랩톤의 Wonderful Tonight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제시했던 중력파의 존재가 100년 만에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자 쾌거라는 평가가 주를 잇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력파가 뭔지 또 이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과.
지난 2월 11일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급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의 연구진이 중력파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네, 191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의 실체가 이 100여 년 만에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겁니다. 그동안 중력파의 간접 증거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우주의 탄생인 빅뱅이나 블랙홀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력파란 무엇인가요?
네, 중력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걸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아 움직이면 그 주위의 시공간이 흔들리면서 파동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파동을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파를 측정하면 그 물체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중력파 검출 장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메릴랜드 대학교 백호정 교수는 중력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의 파동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단지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자파와 흡사합니다.
중력파 확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네, 모든 물체는 힘을 받아 움직이면 중력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사람이 뛰기만 해도 중력파는 생성되는데요. 하지만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중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따라 중력파를 예측하긴 했지만 인간의 기술로는 결코 탐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워낙 강하기도 했고요. 그동안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백호정 교수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태양보다 질량이 30배나 큰 두 개의 블랙홀이 빛의 속도에 거의 반의 속도로 서로 돌면서 충돌하는 데서 나오는 중력파였습니다. 중력파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13억 광년 떨어진 먼 거리에서 발생해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 파동이 13억 년 후에 지구에 미쳤고 그 작은 물결을 지구에서 탐지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중력파를 탐지했나요?
네, 13억 광년이나 떨어진 먼 우주 공간.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중력을 가진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강력한 중력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공간에 생긴 변화는 원자 크기의 10억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실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검출은 중력파 검출 장치인 LIGO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4km의 진공 터널을 직각으로 만들고 이 레이저를 직각의 두 방향으로 분리시켜 보낸 후에 거울에 반사돼 돌아오는 동안에 생기는 이 레이저의 경로 변화를 측정한 건데요. 다시 메릴랜드 대학교 백호정 교수입니다.
이 X방향의 팔은 길이가 늘어나고 Y방향 팔은 길이가 줄어든다면 반사되어 오는 두 광선 사이에서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섭을 측정함으로써 두 팔의 길이의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로 실험할 수 있는데 물에 돌을 던지면 거기서 이제 파동이 퍼져나가잖아요. 또 옆에 돌을 또 하나 던지면 거기서 파동이 생겨나가는데 그 파동들이 만나면 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면 그것이 서로 캔슬을, 서로 상쇄를 하는데 그걸 간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동의 간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의 변화가 있다면 이 레이저가 되돌아올 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 원리는 다소 간단해 보이지만 중력파에 의한 변화가 원자 크기의 10억 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 탐지기의 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진 같은 땅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검출 장치의 전자 잡음이나 잘못된 신호 감지를 줄이고 지각 진공 터널의 길이를 길게 유지해서 탐지기 감도를 높이는 작업 등을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진행하면서 이번 중력파 탐지를 이뤄냈습니다.
중력파 탐지 소식에 과학계가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주를 보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빛이 생성된 이후의 우주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으로 여겨지는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빛이 생성됐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생성 전에 이루어진 우주 초기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표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천체의 내부를 파악할 수 없고 또 빛을 내지 않는 블랙홀 같은 암흑물질들을 관측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력파 탐지로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백호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이 처음으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했고 앞으로 다른 블랙홀들과 중성자 별들에서 나오는 중력파들이 계속 탐지될 것입니다. 블랙홀에서는 빛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나 다른 전자파로 관찰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천재 현상들이 중력파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의 새로운 관찰의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천체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현상, 이 빅뱅 이후 우주의 탄생 과정과 같은 현상을 이제 중력파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따라서 우주학과 천체물리학이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중력파 탐지 자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타임머신을 통한 시간여행이나 우주탐험이 실제 가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중력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ranch out. branch out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ranch ou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너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맞아.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It will help me out at work. 그리고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ranch out. Branch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Today's phrase is branch, B-R-A-N-C-H, branch out, O-U-T, out, branch out. A branch is a part of a tree that grows out of its main stem, or even from another branch. So, to branch out means to begin an activity that you do not usually do. It simply means to try new things. Branch, branch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면서 더 크고 넓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branch out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다, 확장하다 또는 넓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한국어에도 비슷하게 가지를 치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 branch ou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Albert's company will branch out into selling insurance. 는 Albert의 회사는 보험 판매 분야로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would like to branch out into a new business.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Let's review. Branch out means to diversify and go into new areas. It simply means to try new things. Branch out. Branch out. Branch ou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브 타이렐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I've given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 dream of you every night. Darling, I'm never lonely. Whenever you are inside, all because I love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7년 2월 19일 오늘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룬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했습니다.
An announcer read out that Deng had failed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and that at the age of 93 he had died of respiratory.
1904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덩샤오핑은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곧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은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흑묘 백묘론으로 대표됩니다. 덩샤오핑은 하지만 1989년 태난먼 사태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같은 해인 1989년 11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총서기에게 물려주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작은 거인 덩샤오핑. 그는 1997년 오늘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73년 2월 19일 오늘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른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토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Not until late in life was he finally persuaded to explain his ideas more fully. In a book called Concerning the Revolutions of the Celestial World.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2개월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덮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